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교회학교 여러 부서들이 여름 성경학교 또 신앙 수련회 등의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밀도 있게 또 효율적으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늘 피곤에 지쳐 보여서 무엇을 더 강요하기도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여름에 가지는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신앙 수련회 등을 100%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으로 자녀들의 삶에 작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진행하겠습니다만 각 가정의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교회 학교 실무진들에 대한 전교회의 격려와 기도를 제3 모든 성도들께 부탁드립니다. 일찍이 유대인들도 성경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랍비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랍비 제도가 등장한 것은 신구약의 중간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사라졌던 위기의 시대에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승해주고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랍비들의 활동과 역할을 역사가들은 유대 종교를 혈통의 종교에서 지성의 종교로 바꾸었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거나 간에 마지막 결론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과 말씀을 주시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주님 사역을 결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방식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약학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해 보았더니 예수님의 질문이 약 300가지 정도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무의미한 생활을 반복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허탄한 삶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제자들 스스로 인생을 정돈하고 믿음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많은 질문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찌해서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 수근거리느냐? 또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등의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지식을 습득하시기 위함도 아니었고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난처하게 만드시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 신앙을 정리하고 스스로 믿음의 갈 길을 정립해 주시려는 주님의 교육에 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들 속에 감추어 두신 말씀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랍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크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이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도 강력한 표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말씀에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장차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에서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야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질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과 마주하십니다. 4천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해서였든지 아니면 당시에 거짓된 종교인들에게 실망하고 상처입은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였든지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찾아온 것은 그 동기와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책잡을 요소를 발견해서 고소할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었고 때때로는 예루살렘의 고위 청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보고 민간에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면서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난처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숨가쁘게 일하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이미 보여주신 표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가 누구이신가를 알 수가 있도록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다시 요구합니다. 아마 그 말 속에는 모세의 때와 같이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등의 현상을 요구하거나 노엘서 2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니와 라고 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이 땅에 속한 표적이라고 간주하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보여주신 명백한 증거들도 악의적으로 부정하면서 묘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영혼으로부터 깊이 괴로워하고 탄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영혼이 고통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당신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율법의 준수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대표적 신앙인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 반대를 계속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과 삶이 심각한 중증의 질병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영혼을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나타난 현상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과 성찰이 없이 계획된 반대를 의도적으로 이루어 나가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결국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 간격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우리가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진정한 구도적인 자세의 질문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리했고 욥도 그리했습니다. 욥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면서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역사에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질문을 거듭했습니다. 당돌하고 그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순투성이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간절한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시고 달래십니다. 아무리 거칠고 내용이 불순해 보여도 진리를 깨닫고 바른 신앙의 길을 위한 질문이면 언제나 주님은 친절히 응답하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격식을 갖추고 근사한 용어로 말을 해도 악한 계획과 목적을 마음에 품고 분명한 진실도 왜곡하고 하나님 역사를 모욕하면 주님은 멀리 떠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역사를 신중히 관찰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연 모습을 깨닫고 그 앞으로 돌아가는 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표적을 구할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주신 표적을 바라보고 믿음을 되찾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물으신 질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기록된 이 질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한 데서부터 비롯된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음식에 대한 말씀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말할 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 이스트라는 누룩이라는 단어 앞에 드라는 정관사를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특정된 가르침과 주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특징상 쉬지 않는 침투력으로 물체를 변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때때로는 좋은 변화를 말할 때도 누룩을 사용했고 나쁜 변화를 말할 때도 누룩을 상징적으로 말씀했는데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짓된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 속에 부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배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형식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형식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형식과 절차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과 의미의 진정성이 없으면 그 형식은 형식주의로 전락하고 그 포장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치우친 것이 나아가면 위선이 되기도 하고 아집이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자기 독선으로 나타나게도 되어서 개인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끝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도 이 형식주의 때문이었고 타인을 쉽게 정죄하는 것도 지나친 독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현상은 소위 내가 정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병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유대 신앙의 본류이고 여호와 신앙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철저한 위선적인 형식주의자들이어서 마치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주님 바리새인을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셨습니다. 그들이 외면하고 버렸다고 하시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신앙의 핵심 요소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잘 물어뜯고 정죄하고 공격하기를 삼고 일만 열면 자기들이 신앙의 본류여 정통이라고 자랑하면서 실제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에 대한 긍휼과 주를 향한 견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형식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들을 조심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도 경계하셨습니다. 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고 그에게 아첨하고 그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룹들을 말했는데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헤롯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끝에서 상대쪽 끝쪽에 있는 원수 지간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적이었고 모든 외세적인 요소를 거부하는 강경한 민족주의 입장이었다면 헤롯 땅은 헤롯 왕 그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이듬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과는 원수와 같은 관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헤롯 땅은 헤롯을 지지하는 반민족적인 정당이었고 세속 정치 혜택을 갈구하고 부정한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배타적 신앙 독선을 고집하는 극단적인 형식주의자였다면 헤롯 땅은 세속주의의 첨단을 걷는 다른 극단주의였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표현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바리새인은 극우에 가까웠고 헤롯 땅은 극좌에 가까운 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극단의 교훈을 모두 배격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길 모두가 다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도 바라보니 두 가지 병폐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극단주의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 이념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 혈안된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개인의 사이까지 어색하게 됩니다. 신앙인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당파주의를 따르지 말고 모두를 살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새로운 가치와 정신을 마치 흙탕물에 새 물기를 공급해 넣는 것처럼 공급해 넣을 수 있어야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건져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들 말씀합니다. 현실은 틀림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각자 도생의 길이 바람직한 길이거나 올바른 시대 정신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어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돕고 섬기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지 극단의 이기주의를 치닫는 것은 결국은 함께 공멸한 결과밖에 없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념도 시대를 구원할 수 없고 각자 도생 이기주의도 올바른 시대 정신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 편가르기에 휘둘리지 말고 공동의 유익에 기여하는 우리 신앙의 정도를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극단적 형식주의에 물들어가고 부편 세속 권력의 눈물로 진리와 신앙을 배신하는 헤롯 땅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두 길 모두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무엇이 세상을 살리는 길인지 모르겠느냐라고 책망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누룩들을 경계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셨습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느냐는 것만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주님께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희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지 못한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읽고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이 사람 대답이 절묘합니다. 예, 제가 사람을 봅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돈만 눈에 보이고 권력만 눈에 보이고 헛된 명령만 내 눈에 보이니까 인간성이 타락하고 세상이 혼도박질 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의 삶을 돕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과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계몽주의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가르켜서는 흔히 근대사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근대사의 공로를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측면을 말하면 인간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독재 왕정과 봉건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세기를 민중이 발견된 시기, 19세기를 여성이 발견된 시기, 20세기를 어린이가 발견된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인류 사회를 얼마나 더 성숙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의 존엄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한 인식의 혁명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발견하는 것으로 내 인식이 거치게 되면 그것은 완전한 진리에 눈뜬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보느냐 물었을 때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제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인식이 나아가야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목표와 가치도 새롭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삶이 전체적으로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기적적인 고의자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다음의 행동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삶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한 말씀에 이분이 누구신 것을 전격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사람으로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지만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복음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교양이 되어질 뿐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그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 부족한 죄인의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한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원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신 말씀은 표적을 찾는 대신 이미 주신 표적 가운데에서 믿음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질문은 세상의 헛된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기초한 예수 따르는 사람 될 것을, 주님 교훈 따르는 사람 될 것을 가르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질문은 헛된 세상의 영화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더 나아가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신앙이 정돈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